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1세기에 살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 형편은 공동체 내에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과 영지주의의 출현으로 인한 신학적 오해들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들을 분별하는 일에 있어서 성도들 간에 적지 않은 분쟁과 다툼으로 인한 분열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할 수 있는 영지주의의 그 주장이 무엇이냐 할 때, 영은 선하고 물질과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론입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인 이원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되는 교리일 것입니다. 여기서 영지주의의 이원론은 두 가지 그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육체는 가혹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또 하나는 물질계는 원래 악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덕 체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잘못이 없다라는 극단적인 도덕 방종과 쾌락주의로 파생이 되어집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의 삶을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가야 함을 권면을 합니다. 더욱이 죄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마귀의 자녀들의 행태를 대비해 보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의를 행치 아니하며 의의를 생명처럼 행하는 자들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세상 살아가는 모습, 세상 그 돌아가는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세상의 형편과 아주 흡사함을 5장 19절에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증언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 여기서 요한의 바라보는 그 세상의 시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사랑과 구속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적대적인 개념으로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런 형편에서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서신을 기록하는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아무런 목적과 계획 없이 이 서신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1장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습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또한 버거운 대상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된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출발점은 어디냐 할 때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바로 요한이 보고 들은 바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자 함은 우리의 사귐이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이다. 바로 5장 19절에 의하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 그러니까 기쁨의 출발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을 잘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닐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있으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고동락하는 여정임을 어떻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객관적인 확인으로서 여러분 그 지갑에는 운전면허증이 있을 겁니다. 또 주민등록증이 있죠. 또 여러 면허증이 있고 자격증이 있을 겁니다. 어떤 성도라는 증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뭐 운전면허증, 뭐 자격증, 여러 면허증도 내 신상에 관한 어떤 그 피상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지만은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은 그 증으로도 소개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 스스로가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본문 읽은 대로 3장 24절 한 중간부터 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성도죠? 어떤 사람이 참 크리스찬입니까? 선하고 착하고 도덕윤리적으로 결함이 없는 완벽하고 또 교회에 등록하여 출석하고 주일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오고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고 이런 사람을 성도라 합니까? 그것은 1차적인 성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그 선물은 내 조건과 내 의지에 의한 선물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곧 성령이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큰 선물로 주신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소위 영적인 사람인 겁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을 성도라 뜻하는 겁니다. 소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들과 다른 어떤 특정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이하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이 자리에 참여한 자가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 본질에 있어서나 정체성에 있어서나 근본적으로 180도 다른 존재들인 겁니다. 저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살아가는 원리와 말과 행실에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표현에 의하자면 그런 성도를 가리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성도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로서 3장 24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그 계명이 뭐죠?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 사실을 고백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신을 다해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고 그 어떤 봉사와 헌신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겠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경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이하에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도 절 모르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뭐예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자들인가요? 아니에요. 진리에 대해서 지식, 지적 용이, 진리에 대해서 지적은 동의하는데 그러한 삶은 이원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눠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삶에 있어서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고 정죄와 심판만이 난무하는 그러한 모습을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영이 그 안에 내주하심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대표적인 모델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하는 일에만 전 인생을 바친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획, 이 세상을 향한 목적은 바로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을 변론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희생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려고 음해하고 모함하는 자들을 향해서 원수 같은 자들을 향해서 어떤 무력을 동원하여 칼과 창을 동원해서 행사하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자기를 희생하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방도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기꺼이 걸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펼쳐 보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 세상에 펼쳐 보이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주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과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절대로 이원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누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따로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따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보다 분명한 확실한 그 증상, 그것은 바로 주의 계명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사랑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분쟁이 있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 바로 13절 이하에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갖고 나온 질문이 뭐예요? 사람이 나에게, 친구가 나에게 범죄를 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쭉 나오는 것을 볼 때 바로 19절, 20절의 말씀은 바로 분쟁의 요소를 뒤로하고 내 이름으로 모여서 너희가 기도할 때 분쟁의 요소를 뒤로하고 합의하면, 용서하면 그 요구하는 모든 곳에 내가 참여할 것이고 귀 기울일 것이고 응답할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잘못 오해하게 되면 소그룹 모임을 정당하기 위한 그 말씀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여서 너희가 서로 합심하고 합의하고 한 마음이 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내 앞에 구할 때 내가 그 모임에 참여하겠다. 아무리 수천 수만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나뉘어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때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약속의 말씀, 너희가 모여서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 말씀이 말이죠, 잠언 15장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주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모인 의인의 기도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의인은 누구죠? 요한복음 9장 31절에 주님께서 그 소경을 눈뜨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소경이 바로 고백하는 얘기,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고백 속에 경건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의인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서로 합의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자,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그 모임에 참여하시겠노라. 이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이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 있으시죠.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전 이 말씀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구절이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거 좀 부정적으로 썼는데요, 긍정적으로 쓰자면요, 존중이 여긴다. 존중이 여기며 상대방을요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을 가벼이 여기질 아니하는 거예요. 나보다 가벼이 여길 때 말과 행실이 여과됨이 없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상처를 받고 살인과 방불한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앞에 주님이 서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얘기가 다르지요. 주님이 서 계시면은 무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되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나보다 가벼이 여길 때 바로 우리는 너무나 상대방을 쉽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쉽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사무실에 전화들이 종종 옵니다. 이제 성도들께서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죠. 사무실 직원들은 모두 드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뭔가 할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렇죠? 교회 앞에 불만을 토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주보가 이제 토요일 날에 나오게 되는데 박영선 목사님 설교로 나와 있는데 박 목사님이 서지 않고 갑자기 다른 목사님이 쓰실 때가 있죠. 이제 주일 지나서 그분이 전화와서 항의를 한, 주부에 박영선 목사님이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왜 이상한 목사 이름이 올라와 있냐. 이상한 목사님이 설교하냐? 뭐 화를 내시고 윽박 지르는 게 우리 사무직원들한테요. 이런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 일들이 많아요. 자, 볼 때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그분이 남포교회 교인일까? 지금까지 주옥 같은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윽박 지르고 화를 내실 수 있을까? 몸은 비록 남포교회에 출석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의 모습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세의 징후를 생각하게 됩니다. 말세의 징후를 어떻게 설명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예? 아니 이거 제 얘기가 아니래도요. 왜 웃으세요? 보세요. 말세의 징후는 말이죠. 무정하고 예? 원통함을 풀질 않아요. 사나우며 조급해요. 예? 이건 영의 사람의 결코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제가 산 그 지역에 그 거기 테니스장이 있는데요. 한 60명 동호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회장으로 한 1년간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회장 맡았을 때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테니스를 경멸하다시피 한 주민이 20년 넘게 사용하던 그 라카룸을 불법 가건물로 구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 명령이 떨어졌죠. 자, 이 문제를 갖고요 수차례 제가 구청에 드나들었습니다. 구의원, 시의원, 뭐 국회의원, 구청장 또 저렇게 종종 면담을 했어요. 그런데 철거하는 것은 불가피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놓고 동호회 회원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회의를 합니다. 참 언성이 높아지고 책임론이 등장하고 참 급기한 의견 충돌로 인해서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라카룸이 부서지는 것은 참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 간의 마음은 붕괴되질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들 마음이 좀 나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원인이 바라는 것은 라카룸 철거가 아니라 우리 회원들 간의 마음들이 나눠져서 이 코트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겠느냐. 우리 마음은 붕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갖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안타까운 것은 회의 중에 큰소리치고 결국은 큰소리쳐서 안 되면은 무력으로 행사하는 회원들이 나타났더라 이거예요. 멱살을 잡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큰소리치고 무력으로 행사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회장은 목사고요. 얼마나 안타깝고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과연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역대게 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런 참 그 마음에 속상함을 안고 참 그 일을 지켜봤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이대원 목사님께. 저는 굉장히 긴장해요. 아니 이것도 무슨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30여 년 전에 저와 함께 군대 생활하셨던 분이 글이 올려온 거예요. 저는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너무 잘 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의 군종병 시절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다 공개되는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글을 잘 써주셨어요. 목사님은 그때 공도 잘 차셨고 그 다음에 여타 군종들보다 더 참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매너 좋은 신사였고 이런 글들을 써주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좋은 모습만 보였겠어요. 군대 생활하면서. 그분이 그런 좋은 모습만 보고 글을 올려주신 거죠. 그러나 훨씬 더 참 나쁘고 참 냄새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많이 비춰졌으리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뭘까요?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포하고 선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수선한 정도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재창조시키셨다는 사실, 재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영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다. 그 영광과 그 영광의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영광의 책임이 뭘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시적인, 가연적인 사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이웃이고 내 교우들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포용하고 수용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진정한 사랑은요, 그 어떠한 장애를 넘어서기도 하고 핑계를 극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추하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든 사물과 대상을 넘어서서 뚫고 들어가서 품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모든 사물과 대상을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실력으로 사물과 사람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은 이런 조건과 이런 환경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셨을까? 그 주님의 마음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 주님이시라면은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럼 그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들,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사물에 대해서 기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신의 성품에 참여한 마음을 보여줄 때 바로 나는 영의 사람인 것을 내 스스로가 증언하게 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너무나 작아서요, 두세 단계, 두세 사람만 이렇게 지나면 말이죠, 서로가 다 알아요.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서로가 잘 알아요. 그렇죠? 두세 단계만 거치면 서로가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됩니다. 가벼이 여겨서는 안 돼요. 존중히 여겨야 돼요. 바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 우리는 주님이 인정하시는 영의 사람이라 일걸음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영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남은 여생 충성하시고 또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하늘로부터 내리신 그 영의 선물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영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영의 사람답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답게 모든 사물과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수용하고 포용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영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